오늘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은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머리가 되신다면 당연히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어떻게 교회가 지켜지고 유지되겠습니까? 기도로 지켜지고 기도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그렇죠.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소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회는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도를 기억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것,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편지가 씌워졌던 시대가 우리는 박해가 시작되던 시절이라는 것을 압니다. 교회가 박해받는 시절이에요. 황제, 로마 황제가 구주로 불리던 시절이고, 그리고 그 황제에 의하여 구주가 되기는 그냥 신앙을 가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박해하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가 마땅히 권세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늘 기도를 네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라는 기도의 네 가지 어떤 그 요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이렇게 1절에 2장 1절에 읽은 데서 보면은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고 싶은 사람, 나하고 특별한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하죠. 기도라고 하는 원래 뜻을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원래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다라는 뜻에서부터 만남. 만남은 뭐 하겠어요?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원래 그 뜻 가운데 만남과 대화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분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쌍방간의 대화 전체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큰 범주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간구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요청을 말합니다. 내 결핍과 어떤 이웃의 결핍과 이런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범주 가운데서 간구는 그게 시급한 것, 지금 당장 절박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간구, 간절히 구한다는 뜻에서 간구죠. 그리고 이제 도고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기도는 내 필요만을 아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만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많은 분들의 필요를 대신 아뢰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친구를 위해서도 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고가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구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한마디로 드러내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사가 되어 있는데 감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감사야말로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지만 그러나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또 응답에 대한 우리의 고마움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이 감사야말로 기도 중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이렇게 보기 좋은 관계가 아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네 가지 요소를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어떤 데는 급박한 사정에 따라서 간구할 것이고 또 내 필요를 아뢰다가 어떤 날은 와서 내 필요를 아뢰러 왔는데 내 필요는 하나도 아버지께 말씀 못 드리고 이웃의 필요만을 또 뭐 나라와 민족의 기도만을 또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만을 하다 돌아갈 때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도구가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감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런 모든 일에 감사를 아뢰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 태도야말로 우리가 기도가 기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늘 뭘 달라고 하긴 하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하고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까? 뭐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데 필요 없으면 뭐 얘기 안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관계가 깊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은 찾아올 때만 해도 가슴이 덜컥하죠. 또 무슨 필요가 있어서 왔나? 무슨 뭘 부탁하러 왔나? 부탁 없으면 얼굴도 안 내밀다가 무슨 부탁 있을 때만 꼭 연락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만나고 늘 대화하다가 그 가운데서 이런 이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뢰면 좋겠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찾아가지 않다가 아니 하나님과 멀리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 뜻과 상반된 길을 걷다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뭘 요구하면 그게 기도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손을 펴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데도 내가 안 듣겠다.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어쩌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귀를 막은 듯 내가 이 시대에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듣겠다라고 결심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지도 않고 아니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조차도 관심이 없이 늘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만을 이렇게 아뢰고 있을 때 마치 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뭘 자꾸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아이와 같은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네 가지 기도의 범주를 잘 기억하시고 이 네 가지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보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여러 가지로 요청하지만 감사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감사부터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 내 기도를 이미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가 앞서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만은 좋고 나쁘고가 판단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좋았다고 생각한 일이 시간 지나면 안 좋은 일이 되고 말고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한 것, 고난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처럼 예비하셨던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가 이렇게 무슨 앞뒤를 감싸듯 하고 그 가운데 간구와 도구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서는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목숨을 앗아가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그런데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첫 번째 장소가 기도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 인간 죽으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인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 인간도 구원받아야 한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죽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 또 똑같은 사람 또 나타납니다. 그 사람 구원받아야 일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 자꾸 사라지라고 기도했다가 요새는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그 형제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게 뭐 이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우리가 경건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단정한 삶, 고요한 삶, 평안한 삶이 그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정자들의 정책 선택에 따라서 나라가 얼마나 모습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얼마나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 바꿔달라, 저거 바꿔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보다도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하면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달라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보다도 높은 정치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저는 믿고 어떤 경제활동의 자리보다도 더 숭고한 경제활동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어떤 교육, 어떤 문화, 어떤 언론의 자리보다도 더 높은 자리, 그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느 분야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이런저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뉴스를 보다가 이 사람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갈등을 보면 이 사람들 둘 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 제목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언론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것이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곧 제사란 말이에요.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곧 예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이런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예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요소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린다. 주일 예배드린다. 아침 예배드린다. 우리는 뭐 잠시 찬양 하나 뭐 부르고 기도 뭐 잠시 하고 말씀 듣고 또 잠깐 뭐 아래고 흩어지지만 그러나 그중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부분, 찬양이라고 하는 부분 다 그게 예배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그날 홀로 말씀 한 절 읽고 기도만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받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면 설교 듣는 것보다 더 훌륭한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묵별 예배를 드릴 때 왜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설교문 하나 잠깐 읽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묵상 제목을 놓고 왜 기도하냐는 것이죠. 그게 좋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만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는 모두에게 고루 내립니다.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비는 모두 내리지만 그러나 비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은혜를 빛처럼 내려주지만은 햇빛처럼 쏟아부어 주지만은 난 실소. 그리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동굴 같은 캄캄한 곳에 있어서 안 나오면 그런 햇빛에 비의 혜택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까닭은 뭐예요?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심지어 뭐 우리 모두도 그렇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과 신경 안 쓰는 사람과 그렇다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도 각양각색일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완성되는 그 지점에까지 이르는 것도 그렇게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라.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다. 곧 사람이신 예수. 왜 여기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겠어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사람이 아니라 그냥 환영이다, 일루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게 직통 계시를 중요히 여겨요. 그들은 기록된 말씀보다도 그게 더 중요해요. 또 그래서 직관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주장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대단한 영적인 무슨 텔레파시가 작용하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온전한 또한 인성을 가졌다.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사람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까닭이 그란 말이에요.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인성 때문에 대속물이 되는 것이지 인성, 몸의 형태가 없으면 대속물이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우리처럼 죄인이면 무슨 대속물이 되겠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 내가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에 기도하는 보편적인 형태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손을 들고 기도. 그래서 이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되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시비가 계속 일어나면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그만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 얘기 아닙니까? 기도 또한 마찬가지죠. 속에 막 화가 부글부글 건데 기도가 됩니까? 어떤 사람하고 매일 싸우고 지금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각 처에서 기도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일터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각처 아니에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각처 아닙니까? 기도하지 못할 곳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각 부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경제활동만 하면 경제를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모든 분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 연결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를 생각하면 참 끝이 없죠. 어떤 분 그 신학자 대학 교수님한테 그분은 뭐 정말 어디를 가나 기도하는 분이에요. 젊어서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다녀오신 분인데 이분은 뭐 중국집에 가면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일식집 가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지나가면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뭐 그냥 뭐 차가 지나가면 그냥 끼어들기 하면 화를 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저분 안전하게 뭐 가다가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문을 탕 닫고 가더라도 하나님 가다가 엘리베이터 서지 않게 해주세요.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화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분노를 사귀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다툼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자들 얘기가 많은데 9절 10절입니다. 또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뭐 옷차림 뭐 이런 걸로 보석 이런 걸로 단장하는 게 아니다. 소박함과 정절과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고 치장하는 것이다. 뭐 그 말이죠. 여자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치장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그 기도야말로 가장 아름다움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11절 12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만 오늘 뭐 여자들 교회에서 입다더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여성들의 활동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도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가요.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그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칠 정도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루디아라는 여성 아닙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요디아나 순두개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무 활동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여성 활동이 지극히 제한되고 지극히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교회 여성들의 지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 관습과는 맞지 않는 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은 오해를 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다는 것이죠. 잠잠하라.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주관하다는 이 단어가 아주 거친 단어입니다. 그냥 좌지우지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가정을 좌지우지하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관습에 비해서는 대단히 이게 교회가 사회와 어긋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오해가 되어서 교회나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깊은 배려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13절 예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냐? 그 이유를 갖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뭐 조금 해석하기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건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질서를 지키라는 것, 예배의 질서 같은 것, 특별히 뭐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이랬어요. 고린도 교회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자가 먼저다. 이게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다. 그래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여성성은 해산함에 있다. 결국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건 여성들이 해산함으로서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자들이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신앙을 지킨다면 그러면 그들은 구원의 대열에 동등하게 동참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로서는 뭐 조금 뭐 귀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나 벌써 2000년 전에 여성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시절에 마치 뭐 노예나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받던 시절에 여성들의 지도적 지위나 위치가 주어졌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혹시 세상에 오해를 주고 오히려 그런 여성들의 지위가 세상과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는 것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동일한 얘기가 우리한테 들려지면 아마 잘 안 듣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본성적인 그 역할을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면 이 세상이 가고 있는 타락과 또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본성, 그 본성이 발현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등함이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자유함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해산에서 풀려나는 게 무슨 자유가 아니라 여성에게 주인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잘 감당함으로써 오히려 더 자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할 때 각 처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떠난다고 우리의 기도가 거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종일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디를 통과하든지 그 지역이나 그 분야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야말로 이 하나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거룩한 능력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가 절대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남자들이 각 처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이 어디를 가나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거리에서건 기도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여성들이 어디에서나 가정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그리하여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기도의 하루가 되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용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